저는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흔히 우리가 쉐마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어의 배열이나 구조가 약간 다를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앞서 다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모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정말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가 정말 유언과 같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그리 쉽게 넘어지고 우상의 유혹에 쉽게 돌아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여호와만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모세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너희 미간에 두고 너희 손에 메어서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실제로 작은 상자에 성구함을 이렇게 미간에 달고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띠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팔에 묶고 그것을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성구함 안에는 이 토라의 말씀이 적혀 있고요. 손에 매는 띠에도 이 토라의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들의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지금 이러한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책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 그저 교회에 올 때에만 성경책을 찾아서 들고 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하여서 그저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뜻에 둬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올 때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펼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강론하라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슨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론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히려 원어로는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뜻하는 따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서 너희가 집에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너희가 무엇을 할 때든 언제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비단 자녀만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이 장년부, 청장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제자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자반을 모이다 보면 늘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제자반에 그 참석하고 계시는 한 그 여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 자녀와 함께 그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녀 성품 학교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성품 학교에 참석하면서 이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이, 자기가 여기가 자녀 성품학교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부모 성품학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녀 성품학교에서 이 경청, 순종, 배려, 감사 이런 주제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부모와 함께 준비하고 부모가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이러한 성품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정이 사실은 그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부모가 함께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녀보다 먼저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가 아이 가운데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첫째가 정말 저랑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뜨끔뜨끔하기도 합니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어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계속 차에서 약간 멀미 기운이 있고 속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속이 안 좋다고. 한 2,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소리, 꺽 하는 트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트름 소리와 동시에 아, 시원하다 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똑같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제가 그런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특정한 시간에 부모가 원하는 것만을 배워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면을 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가진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가장 사소한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혹 아직 자녀가 없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사소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을 두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들은 이 세 가지 권고 가운데 이 마지막 권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집에다가 교패 붙이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에 보면 이렇게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분리하지 말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집에는 여기 기록된 이 바깥 문이 집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이 바깥 문이 성문이라는, 성의 문, 성문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성문에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들이 있어서 그 성문 근처에 있는 이 방들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모임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성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모일 때만, 교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 가운데, 혹은 우리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당과 카페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로, 학교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가장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했듯이 동일하게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해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시오.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